예, 아주 오래 전에 한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찬주가, 저희 딸 찬주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좋은 일을 또 함께 바랬던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좋은 일이 생겼고 한 친구는 그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저녁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야, 그 친구 되게 배가 아프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찬주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왜 배가 아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게 묻고 나니까 마땅히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왜 남이 잘 됐는데 배가 아플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어서 그 속담에 빗대어서 우리가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뭐 설명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석연찮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부럽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된 속성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제가 가끔 은혜 받은 내용이나 뭐 꿈을 꾼 내용 중에 특별한 게 있으면 이렇게 적어놓는 어떤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버릇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일부러 적어놓으려고 하는데 뭐 요즘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꿈을 꾸었던 것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날 꿈을 꾸었대요. 그 꿈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꿈이었는지 생각이 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다, 임마누엘, 뭐 없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꿈속에서 봤어요. 근데 굉장히 뭐 꿈이니까 뭐 제가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나 다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제 꿈속에서 깨달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갑자기 한 존재가 제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나타난 거지, 꿈속에서. 꿈입니다. 역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욕심이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고 막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존재였는데, 제가 욕심이라는 것을 내려놓자 그 사탄은 아무런 힘도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에게 아무런 해를 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꿈속이에요. 꿈속에서는 뭐 복잡한 설명도 필요 없고 무슨 경험도 필요 없고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욕심이 있으면 굉장히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욕심이 없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전혀 두려울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였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냥 꿈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었고, 그리고 또한 사탄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불신앙 안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욕심과 내 불신앙이 두려운 것이지 사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귀신을 무서워했었는데, 아주 꼬마 어린일 때. 그런데 그럴 때 저희 누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에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 근데 전 어렸을 때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귀신이 무섭지 뭐 사람이 뭐가 무섭나. 근데 조금만 커보니까 귀신보다 사람이 훨씬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바로 나를 망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꿈의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오늘 읽은 그 말씀과 굉장히 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헛된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최초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간계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뱀의 간계와 인간의 타락,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읽어보면 사단은 간계를 펴서 사람을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뱀은 사악한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거짓말은 모두 크게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 거짓말이죠. 두 번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 가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가서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거짓말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중요한 원리가 그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뻔한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인간을 대화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하와에게 질문했거든요. 그 질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사단을 그냥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질문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거짓말에 대응을 해주고 대응을 하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펄쩍 뛰면서 아마 하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러셨는데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사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사탄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와를 이 사단과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중앙에 있는 나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 왜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저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말 죽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뱀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틈을 이용해서 사단은 한 발짝 더 들여놓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 그래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짓말로 대화로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을 유혹하고 또 그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을 심어놓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아마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은 너무나 명확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두 번째 거짓말부터는 점차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준비했던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강한 유혹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단이 유혹했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이거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었고, 또 죄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가 되었고, 죄에 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들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와는 알지 못했어요. 단지 어떤 말에 중심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말에 마음이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정말 놀라운 재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유혹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말에 헛된 욕망이, 욕심이 일어나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심을 가지고 열매를 보기 시작하자 예전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넘겼던 그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유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전에 실과를 보았을 때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유혹의 말을 듣고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열매를 보니 정말로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유혹이 있는 그런 나무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와는 결국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죠? 남편에게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또 죄의 특성 중에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혼자 죄를 짓고 많은 죄는 별로 없어요. 다 죄는 옆 사람을 함께 포함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는 곳에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같이 죄를 짓지 않으면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옆에서 같이 죄를 지라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만약에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을 왕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죄악이 만연한 것은 바로 죄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부서에 이렇게 직장에 전근을 갔는데 그 부서가 온통 부정부패가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깨끗이 혼자 살아가기 쉽겠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도 같이 그 죄악 속에 끌어들이려고 별수를 다 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죄는 이러한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사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소재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과 의심을 풀어놓고 그 의심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되면 다음으로는 헛된 욕망과 욕심을 자극해서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간계에 인간은 처음에는 내가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맙니다. 사실 수많은 이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 이단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내가 이단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단인지 몰라서 그냥 보통 기독교의 똑같은 교단인 줄 알고 이단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차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욕심과 허영을 자극하고 이런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듯이 점차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사단의 덫에 확 붙들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힘이 없었지만 교묘한 간계와 수수로 인간을 유혹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해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끊을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간계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도 알고 보면 사단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불신과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공경이었거든요. 제가 뭐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바로 이 사단의 어떤 불신과 어떤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을 단번에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확신과 자기 자신의 욕심에 대한 확실한 죽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사단에게 승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강한 무기인 불신과 그리고 욕심, 즉 자기 사랑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불신과 모든 욕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힘도 낼 수 없고 맥을 못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불신과 욕심의 유혹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가 강한 믿음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린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사단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승리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냥 자연 상태로 있으면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진 자로 태어납니다.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남을 압니까? 모르거든요. 온전히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점차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이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불신앙자고 처음부터 욕심과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는 이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불신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래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자신의 욕심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손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단은 그런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끔 믿음 안에서 큰 일을 하시던 분들이 안타까운 죄악에 빠지는 경험을,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훌륭하셨던 분들이, 왜 그렇게 큰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언제나 옳은 선택을 했고 언제나 자기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서며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은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또한 우리의 욕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사소한 죄들로부터 커다란 죄까지 전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욕심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욕심, 좀 더 풍족해지고자 하는 욕심, 좀 더 높아지려는 욕심, 좀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일부분은 맞지만 상당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욕심을 열정이나 성취욕 정도로 생각하면 뭐 열정이나 성취욕이 있어야 뭐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욕심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무엇입니까? 남을 해하는 마음. 남을 해하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욕심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욕심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욕심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비전과 욕심은 다릅니다. 욕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욕심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비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공부해서 남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흔히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고 지금 막 놀고 싶은 나. 그리고 이 다음에 성공해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 있는 모습.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가 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언제나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내가 싸우면 미래의 나보다는 지금의 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편히 쉬고 싶고 당장 게임하고 싶고 당장 놀고 싶고 당장 친구 만나고 싶고 당장 TV 보고 싶은데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미래의 나 때문에 지금 현재를 나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해서 남줘라 그러면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사명 바로 그것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지금의 나를 선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도 그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고 사명을 선택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적극적으로 올해는 살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에 우리가 길을 잘 가려면 불을 켜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비추는 곳 바로 그 불빛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 깜깜한 세상에 정말 5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를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까? 주의 말씀이 비추는 대로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백독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암송으로만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감격하고 뜨겁고 막 정말 어쩔 줄 몰라하고 기뻐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머리와 가슴 속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손과 발로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가셨던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실천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신분을 얻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께서 일으켜 놓으신 이 이긴 싸움의 영원한 승리,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군사라고 말하면서 번번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진다면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군사라고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도지 중에 마음속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계신 그런 의자 전도지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표현만 조금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께 바쳐야 될 마땅한 충성과 헌신을 내가 바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삶을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걸어나가야 될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능히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위인들의 삶은 그냥 우리에게 막연한 교훈을 주는 삶이 아닙니다. 그 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 이건 뭐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살아갔겠지, 다윗을 보면서 이것은 다윗이니까 그랬겠지, 나와는 상관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뿐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죄악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열두 제자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두 명 중에 정말 나와 비견해서 나는 도저히 뭐 그 신발끈을 매줄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다 별것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믿음도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이 무슨 기적을 행했나요? 그들이 무슨 믿음의 대단한 것을 이루었나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 그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잡히시는 날 다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룩한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심에 끌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주여 주신 사명을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의 시작은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사용하는 말투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일부터 점차 거룩의 연습을 우리는 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형제와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경건은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삶,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야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하는 사단의 꼬임을 단호하게 물리치며 모든 불신앙과 욕심을 떨쳐버리고 십자가의 삶으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